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1월 16일 화요일. 생명과 선, 죽음과 악, 축복과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긴 말씀을 마치고 난 후 신명기 30장은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여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약속으로 시작된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말이다. 신명기 30장 15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된 선택은 무엇이었으며 그 선택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변치 않는 원칙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택과 같은 것이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사용된 선과 악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과 같은 단어이다. 성경 다른 모든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생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든지 해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생명, 선, 그리고 축복의 반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죽음, 악, 그리고 저주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선과 생명과 축복을 제공하신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면 그와 반대되는 모든 나쁜 것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든 누구나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가진 자유 의지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대쟁투는 매우 실제적이었으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배워야 한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설명하신 후 중립지대가 없는 선택을 요구하셨으며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묵상. 신명기 30장 20절에 나타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적용. 생명과 죽음, 선과 악,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 어떤 영적 훈련이 필요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만민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 207.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서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안녕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변화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모시고 매일 매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돼야 변화를 받을까? 언제쯤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마음 놓고 맞이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매일 매순간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면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넉넉하신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습하는 차원에서 초기 문집에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림 때에는 초림 때처럼 베들레헴의 아기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며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에는 온 하늘이 텅 비겠고 기다리던 성도들은 마치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분을 바라보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오직 거룩한 자들과 겸손의 모본이신 그분을 온전히 따르던 사람들이 그분들만이 희열에 넘쳐 그분을 바라보며 보라, 이는 우리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저를 기다렸으니 저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외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며 그 나팔 소리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던 성도들은 깨어나 영원히 죽지 않음을 얻고 승리로다 사망과 음부를 이겼도다 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변화된 성도들은 천사들과 함께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이 사랑하는 그분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분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제주도로 발령받아 와서 사랑하는 딸을 서울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를 오히려 위로하며 아빠 저는 괜찮으니 아빠 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두 달에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해서 혹 시간이 나면 딸아이를 볼 때면 혹 아빠가 마음 아파할까 봐 밝은 모습으로 늘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없이 아빠 없이 고3을 보내는 딸아이의 마음이 어찌 다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오히려 아버지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우리는 다시 주님을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과 함께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정말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얼마나 많은 문화와 문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원치 않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캄캄한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는데 그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빛이라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작은 빛은 오히려 더 밝아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밝은 빛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빛이라도 변화를 받아 주님의 거룩한 형상과 품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모습은 더욱 밝아져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변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시련이나 어떤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한적한 산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밤을 지내곤 하셨다. 열두 사도의 안수 때에, 산상설교를 하실 때에, 변화산의 경험이 있을 때에 심판전과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하룻밤에 긴 기도가 먼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영적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하여 명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효력의 가치를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세상에 어떤 능력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영께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시험은 기도를 요구한다. 도처에 위험이 둘려있다. 다른 사람들을 죄악과 멸망으로부터 건져내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시험을 당하게 된다. 증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패배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성경 연구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의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신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저희 선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너 정말 목사로서 살 수 있겠니? 아, 왜요? 사람이란 가장 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장 낮고 천한 존재이기도 한데 그 천하고 낮은 존재까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뭘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신학과에만 갈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9년 차 되던 어느 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항상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고 휴직을 하고 온 가족과 다 함께 타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선친께서 쓰러지셨고 병상에 계시게 되었고 도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간 지 5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선친은 다시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다시 복직하라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님과 약속하였으면 다시 복직하라고. 그래서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9개월의 공백을 제외하고 24년, 25년 지금까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만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와 설교가 일반 교회에서 환영을 잘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백성에게도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지금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그렇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각시대 대쟁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할 것이다. 그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첫 번째, 세상 재물에 얽히도록 이를 주선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재물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더 소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물보다 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마음을 드려야 되고 정성과 헌신과 희생이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게 함으로 이 세상 걱정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눌리게 하여 마치 도적과 같이 시련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온전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재산 많고 권세 있는 자들아 내게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들아,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들아,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자들아, 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지치고 고난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품이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 예수님의 품이 따뜻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 예수님의 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주님이 속히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의 법정에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오직 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남아있는 백성들도 그렇게 변화를 받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림을 준비하며 재림을 증거하며 어떤 고난과 고초가 이를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한 뜻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그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대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풀어 잊으려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하여 8절로부터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새로 신임된 연합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아왔는지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는 그 삶을 통하여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은 옛적의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과 같이 오늘날에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 것처럼 목자들에게 그 기쁨이 되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재림의 소식이 큰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진정으로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이 중심이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되 초림의 때와 같이 조롱과 멸시와 거절당하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자 오신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때 그 소식을 환영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구주께서 오시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교회가 하늘로부터 온 기별에 대하여 분노와 증오심을 품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재림의 기별을 사모해야 하고 재림의 기별을 기뻐해야 되고 재림의 기별을 언제 어디서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정리하며 제주도에 또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슬포 쪽에 가시면 대정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사 김정희가 유배당했던 그 집을 기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안에 세한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도와서 열심히 일해 주었던 제자 하나가 9년 동안 유배당하는 그 기간에 계속해서 책을 보내주고 때로는 특별한 물건이나 도움이 될 것들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 세한도를 그려서 그 제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당하던 살 때 당시 역관으로 있던 제자 우선 이상적의 인품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이 제주도 얼마나 오기 힘들고 낙후되어 있고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까? 이곳으로 유배당한 김정희는 실제로 더 이상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거나 기대할 만한 일들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이는 들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 번 스승 그분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분을 위하여 그 먼 곳까지 직접 찾아오기도 하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지금도 보면 그 새한도가 그려져 있고 그 정신과 그 어를 길이길이 이어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재림을 열심으로 증거하다가 우리가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목사들, 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했다. 그대는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며 그대를 생각과 대화의 주제로 삼았다. 그대의 시련은 그대와 다른 이들에게 과장되었고 그대의 마음은 진리로부터 또한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본으로부터 돌아서서 미약한 알 형제에게로 쏠려버렸다. 책상을 떠나서 영혼들의 가치를 느끼고 개인에게 진리를 제시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애써야 할 때 그대는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에게 지워진 책임에 대해 느끼지 않았다. 예수님과 의인은 그대의 주제가 아니었으며 만일 잘 활용했더라면 그리스도와 진리편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결정적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 짐을 그대는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목사의 수고는 십자가를 포함하는데 그대는 그 일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가 끼치고 있는 인상과 회집에서 그대가 맺는 열매와 신자와 불신자에게 전반적으로 그대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이 천사들이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그 얼굴을 가리고 할 수 없이 그대에게서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자주 그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빠져든다. 그런데 그대의 온 힘을 동원하고 명석한 사고와 열렬한 기도가 요청되는 일을 맡게 될 때 그대는 스스로의 쾌락과 경향을 따르며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대결하는 일에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등한히 하는 짓이며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태롭게 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탁받기 전에 전적인 변화가 그대 안에 일어나야 한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를 결코 백일몽이 아닌 엄숙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온의 성벽에 서 있는 파수꾼으로서 그대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대는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야 한다. 그대는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충동적으로 생각도 없이 움직였다. 그대는 스스로의 마음을 연단해야 할 것에 대해서 또한 애욕과 음욕을 지닌 옛사람을 그대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느끼지 못했다. 그대는 하나님의 성령의 저울에 의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으며 그대의 모든 움직임은 그것에 의해 조절되어야 한다. 그대는 착수한 모든 일에 대해 현재 불확실하다. 그대는 행하기도 하고 행한 일의 효력을 깎아버리기도 한다. 그대는 세워놓은 다음에 허물어버린다. 그대는 흥미의 불을 붙이지만 그 다음에는 헌신과 신령한 지혜의 부족으로 그것을 꺼뜨린다. 그대는 힘차고 확실하게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거의 없다. 그대는 기도의 생애를 살지 않았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려면 그대에게 많은 일이 필요한데 그 후에야 그대는 육체에 뿌려 결국 부패를 거두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익살과 농담과 세속적인 대화는 세상에 속한 것이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경박하고 경솔한 일에 몰두하지 않고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다. 깨어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모든 사치품을 능가하도록 저들을 고양시키는 안정과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목사들의 마음에 공개된 경건의 비밀은 그를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초월한 곳에 올려 세울 것이다. 그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부패를 피하여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영혼 사이에 교제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풍성하게 알게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주제들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경솔함과 웃음 비슷한 것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엄숙하게 하며 심령의 감동을 불어넣고 하나님께서 애정과 생애에 대해 주장하시는 신성한 요구에 대한 도덕적 인식을 깨우칠 것이다. 말씀과 교훈으로 봉사하는 이들은 심령과 생애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대는 하나님의 일에 수치를 가져오는 가장 큰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 사탄은 그대의 약점을 알고 있다. 그의 천사들은 자기의 기만적인 이적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당한 이들에게 그대의 약점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들은 그대를 이미 자기들과 한 가지로 간주했다. 사탄은 그대가 경솔하게 행할 때 기뻐 날뛰는데 이는 그대가 자신을 그의 영역 안에 둠으로 사탄으로 하여금 그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인물들의 경솔함 때문에 영혼들이 진리로부터 돌아설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대의 영혼은 사업에 부담을 짊어지지 않았으며 진리에 대해 선한 인상을 사람들의 마음에 끼쳐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유의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그대는 너무 자주 인내하지 못하며 성을 내고 유치하다. 또한 돌출적인 행동을 통해 그대 자신을 원수로 만든다. 만일 그대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영혼들로 하여금 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도록 편견을 불어넣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변화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또한 강단에서 제시하는 신령한 진리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무거운 책임이 그대에게 있다.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영혼들을 보살피면서 언제나 제자리를 지켜야 할 파수꾼의 임무이다. 만일 그대가 위대한 사업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만일 이기적인 계획과 사업에 잠을 빼앗겨 결과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활기를 잃게 된다면 그대는 스스로의 영혼에 대해서와 또한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대의 분별력은 손상되었고 거룩한 사물은 속된 것과 같은 차원에 놓여졌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며 그분의 사업은 모욕을 받고 있으며 만일 그대가 하나님을 그대의 의지로 삼았다면 성취할 수 있었을 선한 사업이 더럽혀졌다. 만일 그대가 활력을 아껴 그대의 두뇌와 전인의 힘을 하나님의 중요한 사업에 하나도 남김없이 쏟을 수 있다면 그대는 훨씬 많은 위대한 일을 성취할 것이며 그것은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매를 드는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를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는 야만인들이나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학자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연구한 것은 없지만 오늘날 교육학자들의 경향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체벌 곧 매를 드는 문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주장은 자녀들에게 체벌을 가는 것은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며 비교육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교육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란다는 보장이 있을 때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체벌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절을 찾아볼까요? 잠언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2절로 14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7절. 너의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너의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러고 보면 솔로몬은 마치 어린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 교육하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솔로몬은 우리 자녀들을 매로 교육하라는 체벌 찬성론자일까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솔로몬이 기록한 체벌에 대하여 성경 주석에서는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언의 신에서는 체벌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구절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조달은 여러 가지 체벌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적절한 벌은 아이가 아주 어릴 때 특히 효과적이다. 나중에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벌을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 체벌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녀들이 어릴 때는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라 청소년이 되고 성년이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신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보내는 권면 116쪽에 보면 어머니들은 내 아이들을 도무지 벌하지 말까요? 하고 물을는지 모른다. 다른 수단이 실패하는 때에는 혹 매질이 필요할 듯 하나 피할 수만 있다면 매를 사용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온순한 방법이 불충분하면 그 아이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벌을 줄 것이다. 흔히 이러한 한 번의 교정은 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일생 동안에 넉넉히 배울 것이다. 그리고 벌을 줄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아이는 벌 받는 것이 부모의 만족을 위하거나 독단적인 권위를 자행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일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임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야 한다. 시정되지 않은 모든 결함은 본인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런 훈련 아래 자녀들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저희 뜻을 복종시킴으로 저희의 최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체벌에 대해서 이런 권면을 주었습니다. 첫째, 체벌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자녀 지도법 250쪽에 보면 만일 부모가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설득한다면 그들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취급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을 친한 친구로 삼을 것이다. 그들이 그대에게 다가와서 나는 오늘 어떤 때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도록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몸소 체험으로 알고 있다. 자녀들이 잘못을 범하였을 때 나는 그들을 단호하게 취급하되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그들 앞에 제시할 용기가 있었던 것을 감사한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허락과 충성하는 자들에게 제공되는 상급을 자녀들에게 제시하였던 것을 나는 기뻐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화이트보이는 체벌은 반드시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성을 내어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자녀 지도법 250쪽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일 그대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을 배우지 않게 하려거든 자녀에게 결코 성난 구타를 하지 말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대하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대는 매로서 벌을 주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때로는 필수 불가결하지만 그대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는 그 문제 해결을 연기하라. 이렇게 자문하여라. 나는 나의 방법과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켰는가? 가정 안에 있는 다루기 어려운 일을 지혜와 인내와 친절과 사랑으로 처리할 수 있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취급하실 수 있을 만한 처지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할 수 없이 마지막 방법으로 매를 들 때에는 절대 성을 내서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신속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새 자녀지도법 249쪽에 보면 불순종은 벌을 받아야 한다. 비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얽혀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은 신속하고 현명하게, 단호하고 과단성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 재질을 싫어하며 자행자재하는 것을 좋아하며 영원한 사물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등은 주의 깊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악을 근절시키지 아니야 한다면 그 영혼은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단의 지도를 따르는 일에 몰두하는 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정신을 정복하도록 힘써야 한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성경에서 그리고 예언의 신에 주신 말씀에서 주신 권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면들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 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